오늘 이제 9장을 읽기 시작합니다. 9장 1절부터 이제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 36절까지 큰 덩어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예, 복음에 대하여 이제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.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. 사실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. 그죠? 바울이 유대인이 된다고 우리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이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그러면 유대교와 예수 믿는 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요 이미 바울이 사역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. 10년 정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요. 바울이 가르쳤던 이방인을 향한 복음,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미 유대인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. 그만큼 바울이 유대인들의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또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음과 유대교의 관계, 구약과 구약의 전통과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일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이 어디까지가 유대교고 어디서부터 이제 예수 믿는 신앙이 시작되는 것인지 관계를 어떤 것인지 설명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시점에 딱 왔던 겁니다. 자, 먼저 우리 6절을 보세요. 줄한거 봅시다.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. 줄거 놓으세요. 이게 바로 9장 전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. 한마디로 다 표현한 겁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. 같지 않도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냥 폐하여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.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.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느냐.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다. 쉽게 말하면 취소됐다.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취소됐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요. 그 유대교 믿는 사람들은 황당하잖아요. 자, 또 예수 믿게 된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래?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될 수도 있나? 이런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, 그 율법이 취소됐다로 말하면 큰일의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? 이 상황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죠.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? 어떻게 이걸 바로 잡을 수 있을까?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. 또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책들을 읽어보면요. 바울이 워낙 이방인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 신자들을 동원해서 유대 민족을 멸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여러분 그 암살단 조직한 걸 기억나십니까? 암살단 조직했다니까요. 죽기 전에는 우리가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잠도 안 자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. 그만큼 지금 이 바울의 존재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유대인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. 왜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하고 잘못 들으면 유대교는 끝이야 이렇게 유대교는 폐기돼서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. 1절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.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내가 진심을 이야기한다.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.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.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. 본심이 그죠. 정말 고통스럽다. 내 속에 큰 근심이 있다. 이유는 뭐냐? 3절, 나의 형제,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. 골육, 친척, 그러니까 형제를 위하여 자기 민족을 위하여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될 정도로 나는 실제로는 뭐예요? 골수 유대인이란 말이죠. 민족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. 자기의 나의 너희들의 유대교라는 혈통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다. 나는 유대인이다. 팔이 안으로 굽는다.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. 그러면서 4절,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. 즉 유대인의 특권을 말합니다. 그들에게는 양자됨, 영광, 언약들, 율법, 예배, 약속, 이게 바로 뭐예요? 출애굽기, 레위기, 민수기, 신명기 이거잖아요. 그죠? 그 내용을 다 말하는 거예요. 특권을 말했고,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. 조상들이 누굽니까? 아브라함. 얼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. 그죠?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예수님도 유대인이다. 맞잖아요. 그러니까 이 말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? 아, 유대인이, 유대교를과 예수 믿는 것이 연결이 되어서 딱 느끼게 됩니다. 잘 생각해봐라. 예수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인 내다도 내 민족을 내치지 않는다. 민족을 내 저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. 그러면 유대인인 예수님은 유대인을 버리겠느냐?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. 그러다가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자,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. 아, 유대인들은 이건 정말 싫어합니다. 왜요?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냐는 거지. 그런데 예수님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? 내가 바로 그다. 나를 보았느냐? 하나님을 보았느냐? 이렇게 말해가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. 하지만 할 말은 지금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셔. 이렇게 말하고, 그러면서 이제 6절,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갖지 않도다.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. 자, 이 말은요. 자,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그 혈통이죠. 피. 유전적인 것으로 육체로 전부 다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. 너희들은 지금 유대인이면 전부 다 약속의 자손을 생각하지. 그러나 그건 아니야. 성경에 근거가 있어. 그게 7절이에요.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,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도 여심을 받느니라. 9절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. 자, 구약을 다 들고 나면 끝도 없어요. 끝도 없는데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.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었어요? 없었어요? 있었습니다. 누가 있었습니까? 이스마엘.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시의 문화로는요, 어떻게든 자손을 낳아서 집안을 크게 해야 돼요. 그래야 살 거 아닙니까? 농사도 짓고 또 전쟁도 한번 이겨야 되고 무종 씨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, 엄마가 중요한 게 아니야. 씨를 퍼뜨려야 돼. 자식을 많이 가져야 돼. 그러니까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게 큰 흠이 되는 게 아닙니다. 분명히 남자 입장에서 씨가 맞잖아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, 이스마엘과는 약속을 안 하신 거예요.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저주하셨습니까? 아닙니다. 이스마엘에게, 하갈에게, 쫓겨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. 그들 복 받았어요. 그런데 약속의 자녀는 아닙니다.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자,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유전자가 섞여 있다고 무조건 약속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신 거예요. 이게 중요합니다.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요, 혈통이 아니고 뭐예요? 하나님의 개입으로, 은혜로 실현된 거라는 게, 그게 핵심이죠. 자, 그 다음에 또 10절,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, 말을 뭐 이렇게 어렵게 합니다. 그죠?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였다.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11절,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. 아, 참 말을 너무 어렵게 했죠. 쉽게 말하면 야곱과 에서는요, 이미 태중에서 하나님께 택하셨어요. 내가 야곱을 택하겠다.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? 선택이잖아요. 야곱과 에서를 낳아봐라. 내가 그들 자라는 걸 보고 내가 약속의 자녀가 될 만한 놈을 고르겠다.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. 맞잖아요. 무조건 네가 맞이냐? 그래. 에서 네가 약속의 자녀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. 이해가, 가만 생각해보면 아 그렇네,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야곱을 선택해서, 근데 장자 에서가 선택을 받는 게 맞는데 그것도 안 하셔서 또 막상 놓아보니까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. 야곱이 훨씬 나쁜 놈이에요. 에서와 비교할 수 없었다는 게, 에서는요, 집안을 지킨 충실한 효자예요. 야곱은 사고치고 나가버렸어요. 이상한 거예요. 가만 생각해보면, 흔히 그들의,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의 문화에 맞게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죠.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다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. 기억하십시오.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들의 능력과 헌신과 믿음의 기준도 아니고 인간의 선호, 아, 장남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또 시니까 이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,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.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?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, 하나님의 개입이요,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때도 그랬는데, 어? 우리 조상 이삭 때 그랬네? 어? 야곱도 그랬네? 그럼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? 그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폐기됐다는 거예요? 아니잖아요.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이 그냥 이방인을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, 그냥.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. 그게 내가 지금 말하는 복음이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. 그래서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란 말이 맞는 거예요. 내일도 또 설명이 계속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약속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. 나를 약속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. 우리가 자, 이 대목을 좀 설명해야 합니다.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택하셨느냐? 이스마엘을 택해도 되잖아요. 근데 이삭을 택하셔서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? 여러분 설명이 안 됩니다. 그 말하지 않으셨어요. 몰라요. 그냥 약속의 자녀로 하셔서 이삭을 통해서 내가 내 약속을 이어갈 것이다. 그게 다예요. 그러면 야곱을 택하신 건요? 그게 다예요. 그럼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? 그게 다예요. 그러니까 왜 택하셨는지를 고민하면 안 돼요.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죠.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. 이게 맞는 거예요. 왜 나를 택하셨어?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어? 나를 택하셨네? 그러면 그 택하심에 걸맞게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. 이게 기도하시고 이제 뭐 뒤 요 내용은 또 내일도 계속 되니까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고요.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수해 복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북한도 지금 수해를 많이 입었다 그러죠.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